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10월 1일 납치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와사키 시민의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최자인 후쿠다 가와사키 시장의 인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皆さん こんにちは。 今日は拉致被害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납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가와사키 시민의 모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올해도 이 모임을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 모임을 메구미 씨를 비롯한 납치당한 사람들을 일본으로 되찾아오고 그래서 이 모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도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정말이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풍화시켜서도 안 되며 또한 정부를 제대로 지지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제대로 호소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북조선의 미사일 문제 등으로 시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이 납치 문제라는 것은 명확한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도 단단히 호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유엔 총회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인의 13세 소녀가 납치되었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 나가사카 대신 정무관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일본 정부를 단단히 지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가와사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납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여 그리고 의식을 높여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와사키 시의 인권 옹호 추진 협의회 여러분들과 아사가와 모임의 다지마 대표님을 비롯하여 항시 요코타시 부부를 지지해 주시고 또한 매년 이 모임에 대단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와사키 씨로서도 요코다 씨 부부의 메시지를 시내 곳곳에서 영상을 내보내거나 혹은 구청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또 사진전 등 아무튼 사람들이 있는 눈에 띄는 곳에서 사진전을 열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힘을 쏟아 노력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리의 날로 정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음악을 연주해 주시는 미나미 코우세츠 씨도 참석해 주셔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코다시 부부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납치에 대한 저희들의 심정을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널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최자로서의 인사로 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가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철도의 역사와 철도의 날의 동부 박물관을 견학한 체험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도 하순에 들어섰네요. 북조선의 북부 지방은 10월 중순이면 물이 올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지장이 생겨 전기기관차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철도의 역사와 철도의 날의 동부 박물관을 견학한 저희 체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우선 일본의 철도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최초의 철도는 1872년 10월 14일 도쿄의 신바시부터 요코하마 사이에 개업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0월 14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는 1910년대까지 거의 전국의 간선망이 완성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철도 사업도 급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1919년에는 국산의 전기기관차가 생산되었으며 또한 같은 해에 생산된 대형 증기기관차는 당시의 협계 철도에서는 속도 견인역에서 세계 최대급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에는 철도성이 설립되고 이 시기에는 철도 차량의 국산화와 장대한 기차골 건설 등이 진행되어 철도 기술도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철도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고속열차인 신간센의 개통으로 일본의 철도 기술은 세계 각광을 받고 발전도상 나라의 일본의 기술 협력 지원 요청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10월 14일 철도의 날에 도쿄 지역의 철도 회사의 하나인 동부 철도를 소개한 동부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동부 박물관은 도쿄도 수미다구의 히가시 무코지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부 철도는 1897년에 창립된 이래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동부 박물관은 회사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하였습니다. 동부 박물관에는 동부 철도의 역사와 업적에 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역동적인 증기기관차를 비롯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차량과 철도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물 등의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반면 철도 교통의 구조를 실제로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부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던 증기기관차, 전차, 전기기관차와 보수 등을 전시한 박물관의 방대한 규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8개로 된 전시관에는 해설원이 있어 전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실물과 같은 전차의 운전대로 운전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니 눈앞의 대형 화면에 전차가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영상이 나와 마치 제가 정말로 전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감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와 함께 박물관에 온 어린이들이 놀면서 철도의 역사를 사진과 자료, 실물을 직접 보며 만지며 배우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는 오래전에 일본의 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수동 신호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동 신호기는 제가 북조선에 살고 있었을 때 북조선 역에서 사용하였던 신호기와 똑같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도 조선반도의 철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야 조선반도의 철도 역사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조선반도 최초의 도시간 철도는 1899년 9월 서울의 노량진부터 인천의 제물포 사이를 운행한 철도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으로부터 그 후 일본의 기술과 자금으로 조선반도의 철도와 도로 그리고 공장 등 기관시설이 건설되어 조선반도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는 지하철도, 버스 등 교통망이 발달되어 자가용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일본의 철도망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발달되어 있고 게다가 시간의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철도 역사와 철도의 날에 동부 박물관을 견학한 저의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 23일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그리고 10월 18일 날에 이런 그 가운데 일본에 왔던 한국의 전문가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좀 이런 그 중국 한국 전문가들의 좀 의견에 일치된 것이 역시 앞으로 좀 북조선 문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대처해야 되는가랑 그런 그 과제에 관해서 역시 우리는 먼저 북조선의 핵 활동에 통결을 한 것은 좀 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중국 전문가, 한국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 미국, 러시아 다 북조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좀 원하고 있고 반드시 오랜만에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좀 북조선의 핵 포기, 북조선의 좀 비핵화라는 것은 좀 실현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단계에 좀 북조선의 핵 눈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비핵화라는 것은 좀 시간이 역시 걸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통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먼저 북조선의 핵 활동이라는 것은 통계를 좀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그 중국 전문가, 한국 전문가 사이에는 의견이 좀 차이가 없었다고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중국, 한국 전문가의 그런 평가, 그 현재의 가능 평가라고 좀 하면은 북조선이 벌써 핵무기의 소형화라는 것은 좀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북조선의 핵미사일의 사전 내에 벌써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게다가 북조선이 좀 미국 본토로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대륙간 단도 미사일 ICBM라는 것은 가까운 시기 빨리 좀 1년 이내에도 좀 얻을 수 있고 배치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 한국 전문가 사이에 의견 일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빨리 좀 북조선의 핵 활동이라는 것은 동결을 좀 시켜야 된다. 그런 그 결론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반도로서 북조선의 좀 핵 활동이 동결난 것은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런 반도 방법에 관해서는 중국이 생각하는 것하고 한국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 전문가는 역시 압력을 좀 더 가해야 된다. 압력을 좀 가하면서 북조선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하면서 북조선의 태도 변화 통결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 변화를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럴 때 중국이 더 많은 더 강한 압력을 좀 북조선에 대해서 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전문가는 역시 중국의 좀 제안이지만 북조선이 좀 통결을 좀 받아들이려고 시킬 때는 역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합동 군사의 연습이라는 것은 좀 중지시키는거나 연장시키는, 연기시키는 그런 것은 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결이라는 것은 좀 실현될 때는 물론 육사회담을 좀 재개하고 거기 육사회담에 합의됐던 9.16 공동 선명이라는 것은 좀 이행해야 된다. 그게 대해서는 완전히 중국 전문가하고 그 한국 전문가 사이에는 그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는 요사이 중국이 너무 좀 유엔 안보리의 좀 교류에 나온 그 유엔 다른 대북조선 그 체제란 것은 경제 체제란 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최근에 좀 그 중국이 유엔 안에서 역할을 한 것은 좀 확대를 좀 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이란 것은 좀 분담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하나 그 수단으로서 이번에 북조선에 대한 견제 제재라는 것도 너무 강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전문가로서 보면 아직은 중국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더 많은 노력을 좀 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사이에는 그 일치된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의 여우스의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의 요우스의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스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도우루씨, 마츠키 카오루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